읽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들어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갑작스럽지만 한국에 좀 다녀오게 됐습니다. 제가 그 한국을 다녀오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보통 우리는 그 한국을 떠나올 때에 그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게 다녀올 때마다 처음 우리가 한국에 떠나올 때와 지금의 한국이 많이 바뀐 것을 우리는 이렇게 체감하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제가 1990년대 그 중반기에 95년대 한번 들어왔다가 96년 초에 다시 제가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때만 해도 한국은요 굉장히 역동적이었어요.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좀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가서 본 한국은 겉모습은 굉장히 발전해 있고요, 편리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여러분들 들어 아시겠지만 굉장히 팍팍하다, 여유가 없다. 풍성한 것 같으면서도 풍성하지 못하다. 이런 어떤 이중적인 아주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름 아닌 저 개인적인 우리 가족, 바로 우리 형을 통해서 제가 그것을 더 느꼈는데요. 대기업을 다니다가 여차저차해서 그만두게 되고요. 요새는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런 저의 친형을 통해서 사회의 어떤 그 일반인, 사회인들의 어떤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아하 그렇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과거에 보면 그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나름 풍요롭고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삶을 살다가 많은 사람들, 한국인의 80%가 생활한다고 하는 직장 생활을 한다는 그 중소기업의 어떤 중소기업인의 삶으로 중소기업에 다니는 어떤 직장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하루하루를 그 참 살아남는 것조차가 참 힘에게 온 듯한, 그것이 회사 자체가 됐든지 직장인이 됐든지 일주일을 못 버티고 그만두는 사람이 속출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버티는 것이 너무나 참 대단한 일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한 40 정도만 일을 했다라면 지금 현재는 80, 100, 어떨 땐 200을 일해야만, 하루를 그렇게 일해야만 살아남는 그런 인생들을 산다라고 얘기를 듣고 참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느끼는 것은 뭘까요? 이 정도면 됐지. 더 이상은 꿈도 꾸지 못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팽배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삶을 살아온 크리스천들에게조차도 이러한 사회적인 정서가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크리스천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교나 혹은 다른 종교로 빠져나갔다는 이야기를 또 많이 듣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거죠. 희망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 믿어봐야 뭐 별다른 게 있겠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그 무엇은 없겠는가 하여서 다른 종교로의 이동이 아주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 사회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김형원 씨의 행복한 크리스천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의 평안함에 너무 안주하게 되면 우리 시야가 좁아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집착하게 되면 더 큰 차원의 누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 나의 성공에 너무 만족하게 되면 나를 이끌어 다른 사람과 민족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조하지 못하게 됩니다 라고 합니다. 사회가 미래를 꿈꾸지 못하게 만들고 사회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일들을 꿈꾸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아, 이 정도면 됐지. 뭐 더 이상 뭘 바라겠는가. 이것이 어떤 감사라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포기로 인해서 온다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더 이상 뭘 꿈꾸랴.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아유, 나 같은 존재가 뭘 하겠어. 이 무시무시한 사회 속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실패 덩어리인데, 나는 해봤자인데, 뭐 이런 생각으로 사회는 자꾸 우리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런 것입니다. 더 이상 잘 될 것이 없으리라는 생각을 신앙처럼 붙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것을 신앙처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를 신앙처럼 느끼고 사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믿지 않는 자는 물론이거니와 믿는다 하는 크리스천들에게까지 아주 일반적인 정서가 돼버리고 있는 사회, 바로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가두어 놓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사회가 어떻게 되든지 우리를 자꾸만 불가능한 어떤 그러한 정서 속에서 안 돼,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아유 이것도 어디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누추한 말과 누추한 표현으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가고자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라도 무슨 모양으로도 어떠한 일에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각박할수록,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불가능한 것이 많이 우리에게 느껴질수록 우리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꿈꾸지 못한 그런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전에 행하지 못하던 일들을 마구 행할 수 있었던 때는 로마 정부가 믿는 자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못 살게 굴 때입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을수록 더 자라갔고, 교회는 핍박을 받을수록 더 큰 능력으로 그것을 떨쳐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을 오늘날 우리는 더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약속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꾸만 하루하루를 우리 자신을 깨뜨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만들어주는 어떤 그러한 나의 모습으로 우리는 길들여져 가서는 안 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뭐 된다고 생각하지 마. 오늘 하루,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가르치려고 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그렇게 길들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가 거기에 기죽어서 우리가 거기에 길들여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믿음의 도전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나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우리들의 삶의 한 조각 한 조각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공기 한 조각이라도, 물 한 모금이라도, 내 옆에 있는 이 별 볼일 없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내 직업, 내 사업, 나의 삶의 한 조각 한 조각이 주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내일은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과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 실망과 절망을 주고 미움과 원망을 일삼게 하는 사단이 만든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지 심히 실망스럽도다, 두렵도다, 원망스럽도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고장난 세상을 고치시기 위해서 독생하는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서 죽게 하심으로까지, 그 생명값을 주시면서까지 고장난 세상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워서 소망을 잃은 사회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힐링을 주고 구원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버님의 편찮으셔서 갑자기 한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제가 들어가기 전주만 해도 병원에 실려가신 애 만에 뭐 한 세 번을 그렇게 난리가 났었다고는 하는데, 제가 들어가서인지 어쩐진 모르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건강하셔요. 아니 우리 형과 동생의 말에 의하면 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과거 우리 집사님들 보면 뭐 자녀들한테 곧 연락해달라고, 난 이제 곧 죽는다고 그 자녀들 부르고 제가 뛰어가면 멀쩡하실 때를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물론 그러다가 2, 3년 내에 가시더라고요. 어쨌든 전혀 다른 분이 되셔서 너무 기쁘긴 하지만 불안하더라고요. 예, 걸어가시는데 바로 걸어가진 않으시고 대각선으로 걸어가시고 이런 모습을 보고 아, 기운이 많이 빠지셨구나. 어디를 주물러드리는지 아이고 제 손아귀 힘이 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말씀하는 것이 검사 좀 해봐라. 여러분 아다시피 제가 머릿속에 이 혈관이 늘어난 뇌동맥류라고 하는 걸 제가 가지고 산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뇌 핏줄 중에 하나가 풍선처럼 늘어나서 조금만 이 혈류의 양이 많아지거나 압이 높아지면 터져서 그냥 가는 거지요. 근데 그걸 안고 제가 살았습니다. 수술하기가 좀 어려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잘못 건들면 제가 말을 못하게 된대요. 그래서 그냥 1년 한 번씩 MRI를 찍게 이렇게 의사들이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걱정이 되셨는지 본인이 아프시면서도 자꾸만 따라다니면서 검사해봐라 그러셔서 제가 또 비행기 표를 연기하고 저희 형이 예약을 해놓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의사의 소견이 그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이렇게 갈라진 핏줄 사이에 2011년도에 MRI, MRA 그리고는 의사가 CT로 다시 검사를 했어요. 서울대병원, 센존병원에 가서 검사까지 받는데 다 똑같이 뇌동맥류입니다. 애뉴얼리즘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방사선과 신경외과 두 군데 가서 검사를 다 받았는데 없어진 거예요. 이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르겠어요. 그 병원의 MRI가 아주 고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병원 꽤 큽니다. 어디냐고요? 부산 침례병원. 부산 백병원 다음으로 큰 병원이에요. 부산에서. 여러분 제가 신문 갖다 놓았는데 그 병원 보세요. 큰 종합병원입니다. 의사가 소견서를 써놓기 핏줄이 줄어들었거나 기계 고장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럴 일은 없겠죠. 매일같이 MRI, MRA를 찍고 있는데 특별히 침례교 목사가 왔다고 해서 더 좋은 분들이 나와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과장님이 나오셔서 또 저를 인도해보는 분이 그 사무계장님이 인도를 해주시고 극진한 대접 가운데 특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놀랬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굉장히 기도해 주시고 저희 부부도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먼 옛날 얘기로 생각할 때가 많지만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가 기적이겠습니까? 있었던 자리 분명히 없어졌더라고요. 이렇게 갈라진 자리에 그게 없어졌어요. 제가 그래서 그 소견서를 두 개를 다 갖고 왔어요. 여러분 혹시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원래 없는데 괜히 찍어놓고 없어졌다 그러는 거 아니야? 할까 봐 제가 두 개를 다 가져왔어. 11년도 거, 이번년도 거. 여러분 하나님만의 기적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신구약에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데 불가능한 그런 미래들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를 써주시고 불가능한 미래를 가능한 미래로 바꿔진 것으로 가득 차있는 기적의 말씀으로 가득 차있는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에 감화 감동 받으면서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렇지만 나는 안 돼. 성경은 되는데 아무개 인생에는 그런 것이 가능한데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나이 2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40도 아니고요. 나이 80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으니 나의 부름에 예 아멘으로 응답하여라. 여러분 우리 같아도 이거는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이 80입니다 지팡이 짚고 걸어다닙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뭡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나이 80이면 지팡이 짚고 그냥 조용히 살면 되는 것이라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이고 세상이 그렇게 사람들을 길들여 놨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들은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모두가 그렇게 살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모두가 불가능하면 나도 불가능한 것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바보 되는 거예요 바보 그러나 저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 저런 것 상관없이 인간들의 어떤 서리관이나 인간들의 어떤 판단 기준과 상관이 없이 나이 80의 모세를 그냥 불러댑니다 모세야 모세야 오늘 전체를 다 읽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읽어보십시오 모세하고 하나님은 서로 밀당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해라 못해요 해라 못해요 나이가 80입니다 말도 못합니다 나는 살인자였습니다 나는 도망자였습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은 해라 그래도 해라 막무가내입니다 막무가내입니다 모세의 편에서 놓고 볼 때 답답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나이는 80이지 지팡이 짚고 다니지 자기는 살인자였지 도망자였지 실패자였지 40살이 되어서 애굽의 황궁을 도망 나온 이후로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날마다 양들의 뒷공문이나 따라가면서 양 똥이나 치우고 말이죠 풀이나 먹이고 그렇게 촌부로 살아왔어요 간추리 보이로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젊을 때도 아니고 애굽의 황궁에서 황태자로 있을 때도 아니고 온 40년이 지나 실패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황제로부터 구원해내라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라고 하니 기가 막히는 것이죠 안 된다는 거죠 80평생을 살아봤지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답답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나 더 답답한 것은 누가 더 답답하죠? 하나님이 더 답답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데 그런 본인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본인이 쓰신다고 하는데 모세가 별의별 핑계를 대고 안 된다고 손사래를 치니 하나님은 답답하십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문둥병이 들게도 하셨다가 문둥병을 낫게도 하셨다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셨다가 지팡이를 또 지분이 그 뱀을 지분이 지팡이가 되게 온갖 일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말 못한다고 하면 너의 형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하겠노라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 비록 못났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디어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7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봅니다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 지팡이를 잡고 가서 이적을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런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무로부터 잘려져 나와서 죽은 나뭇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세의 손에 붙잡혔을 때에 그가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이적을 베풀게 되는데요 애굽에 가서 열 가지의 재앙을 베푸는데 그 막대기를 들어 선포합니다 홍해바다를 가를 때 그 막대기를 들어 선포합니다 반석을 깨뜨려 물이 솟아나게 할 때도 그 지팡이를 들어 명령합니다 마치 왕의 손에 붙잡힌 홀과 같이 그 지팡이를 들고 명령을 하면 그 어떤 일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나뭇가지가 생명력이 없는 나뭇가지가 모세의 손에 붙잡히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이 사실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들 때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 때마다 이 지팡이가 너다. 이 지팡이가 너다. 이 죽은 나뭇가지도 네 손에 들리니 모든 기적을 베푸는 도구로 쓰임받은 것처럼 죽은 자와 같은 너를 내가 붙잡으니 모든 이적을 베풀 수 있는 모든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았느냐 잊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상징물로 그 지팡이를 그의 손에 붙잡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고 그 지팡이 장치에 무슨 특별한 장치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붙잡히니 그 지팡이가 쓸모있는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정말 쓸모없던 인생, 죽어가던 인생, 바로 그 모세의 인생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그 말을 일삼았던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 기적의 사람이 되고 이적의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잊지 말라는 뜻에서 이 지팡이를 들고 너는 가서 이적을 행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나를 깨뜨리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안 되라고 하는 말을 바꿔서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 안에 더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어떤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습관적인 기도 생활, 습관적인 예배 생활이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쫓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붙드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안 될진 몰라도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면서 나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나의 믿음의 척도를 더 넘어가는 것입니다.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날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냐, 그 바로 그 정점은 홍해를 가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일 저런 일, 뭐 피바람을 일으키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했어도 말이죠, 어마어마한 홍해를 앞두고 그것을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어떠한 기적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명령했을 때에 그 홍해 바다마저도 갈라져 벽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열 가지 재앙은 그렇다 치더라도 홍해만은 안 될 거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전히 산산조각내는 그런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리를 불러모으고 모기를 불러모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지라도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관련 집마다 넘어가는 그런 일을 했을지라도 그래도 홍해만큼은 안 돼라고 사람들 마음은 그렇게 참 되뇌이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기도할 있을 수 없는 일이 납니다. 어쩌다가 파리떼를 어쩌다 모기떼를 어쩌다 이떼를 바람으로 불어왔나 보다라고 사람들이 어쩌면 모세가 일으켰던 하나님의 기적을 비양거리는 어떤 비판하는 부정하는 의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수는 있겠으나 눈앞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벽이 될 때에는 물이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분명히 벽이 되어 서서 멈춰 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바다를 건너서 며칠 몇 날 밤을 하나님을 위하여 그들이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님이 주신 믿음의 지팡이를 들고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홍해를 갈라야 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잘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우리는 감사하다가도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도무지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과학의 원리나 나의 능력으로 바라볼 때 이룰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헤쳐나갈 수 없는 문제를 바라볼 때 마치 홍해바다 앞에 놓여진 넋이 나가버린 실망과 절망과 두려움과 원망으로 가득 차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얼굴로 우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가 모세의 손에 붙잡혔을 때의 기적의 도구가 된 것처럼 죽어가는 80의 노구의 모세가 실패자, 살인자, 도망자로 수십 년을 살아왔던 그 80의 노구의 여생을 보냈던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홍해바다를 쳐서 갈르는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쓰였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역사 이야기, 국사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 전설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생한 증거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오늘 믿음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를 향하여 외쳐라. 홍해바다야 갈라질지어다. 벽이 되어 갈라져 멈추어 설지어다 라고 외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팡이를 들고 가라. 이 지팡이를 들고 가서 이 적을 행하라 라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 같이 생명력이 없어서 아무 쓸데없는 나뭇가지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어떤 일이라도 가능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바다의 사건을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면서 홍해바다의 사건과 이것이 여러분 우리 아주 100년도 안 된 시절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그리고는 애굽 군대가 그들을 잡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홍해바다의 지역은 잔잔합니다. 아무런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군 쫓아가는 애굽군대의 지역은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고 파다가 흉흉하고 전혀 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그 바다를 완전히 건넌 반면에 그들을 쫓아가던 그 군대는 파도에 바다에 삼킴을 당하고 다 수장되고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으키는 기적은 이적은 science and wonders 이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영국군이 프랑스군을 돕기 위해서 무려 30만 명을 파병하게 됩니다. 그런데 독일군이 너무나 잘 싸워서 30만 영국군과 10일 만에 프랑스와 벨기에군 이 연합군이 쫓겨서 도망가기 바쁘게 됩니다. 그 정점이 바로 프랑스의 도보 해협. 바로 그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희한하게도 800척이라고 하는 배를 동원해서 영국 해군이 영국군과 프랑스군을 이렇게 피난시키려고 하는데 저들이 도망가는 그 길은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들을 쫓아가는 독일군에게는 비바람이 치고 말이죠. 대포를 쏠 수 없게 만들고 비행기가 날아갈 수 없게 만들고 정말 아주 가까운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히틀러가 쫓아가서 다 죽여라라고 명령을 했다가 아직까지도 미스테리인데요. 갑자기 명령을 취소했다는 것이에요. 그 명령을 어기고 쫓아가는 독일군 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바람이 불고 눈앞을 한치 눈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날씨가 되어서 비행기가 뜰 수도 없고 대포를 쏠 수도 없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훗날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을 해서 2차 대전을 독일군을 상대로 해서 승리하는 그러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불가능이라는 그러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에 길들여지도록 세상은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성경을 위시로 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역사는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실패에 길들여지지 마십시오. 승리는 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은혜로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손에 들려있는 믿음의 지팡이를 드십시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손입니다. 믿음의 지팡이는 우리의 손입니다. 이 손을 여러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지팡이를 드는 모세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두 손을 붙들고 하늘 높이 하나님께 쳐들고 주여 이 불가능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지금 한국에 갔다 오면서 하나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만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만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제가 뭐 여러분을 선동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의 선물로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음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을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을 것이라고 했을 때 그 기적은 당대에도 일어났지만 수천 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기적의 역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평범함에 지고 세상 풍조에 지고 불가능이라고 하는 철학에 지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줄이 어떤 줄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사는 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행하는 바로 그 자리에 오늘날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교회를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교회가 거의 유사합니다.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사랑이 있고 교제가 있고 선교가 있고 거의 99%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뚜렷하게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초대교회는 모이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면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모였어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만 병든 자를 고친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 병을 고치고 귀신이 내어 쫓기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니까 그 소식을 나누기 위해서 날마다 날마다 저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현대의 교회가 99% 같은데 한 가지 다른 것이 뭐라고요? 뭐가 없다? 기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기적을 논하는 자체가 이상한 것이 우리에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대라고 하는 세대주의적 성경에 있어서 그 시대는 그 시대고 이 시대는 이 시대라고 그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린다라고 그 말씀을 외우고 서로에게 말하면서도 하나도 눈꽃만큼도 기적을 기대하지도 못하고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지 못하는 정말 불행하기 짝이 없는 엉뚱하기 짝이 없는 교인 아닌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기적을 너를 통하여 내가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행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신명기는 무엇입니까? 광야 1세대가 죽고 광야 2세대들이 살아남았을 때에 광야 2세대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너희 조상들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사이언스 앤 원더스를 너희 신세대들에게도 뉴 제너레이션들에게도 그대로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구약에 있었던 일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에게도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대로 보여주시고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5절에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르신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역사를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로 그냥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그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놔두고라도 우리 앞에 놓여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분명히 일으켜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안 됩니다. 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일을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힘센 자도, 이 세상에 그 어떤 똑똑한 자도, 이 세상에 어떤 권능과 위세를 가진 자도 하지 못한 일을 오늘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07편 8절, 15절, 21절, 31절에 연거푸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 주고 계시는데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10편 15절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21절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31절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연거푸 거듭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인생들은 기억하려고 들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소망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했던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시편의 기적을 통하여 기억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사랑과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의 기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찬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언제 찬송합니까? 그 일을 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위대한 일을 한 것을 믿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온몸과 온마음을 다해 찬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우신 이적과 역사와 큰 사랑을 찬송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뭘 행했다는 것이냐?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뭘 하고 계신다는 것이냐? 이런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과 한량없는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삶 가운데 체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이 예배 때 왔을 때 습관적으로 찬양하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지를 못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 우리에게 보신 놀라운 기적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는 참다운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사도행전 5장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길 보십시오. 사도들도 기적과 이사를 베풀거니와 여기 보니까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목사와 집사가 상관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베푸는 데 있어서 목사도 집사도 상관이 없이 성령의 권능을 행했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믿는 모든 자들이, 초대교회에 속했던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너나 없이 민간에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의 교회는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 생소하고 어떻게 보면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 좀 뒤떨어진 얘기로 혹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그래서 조금은 저의 개인적이고 조금은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저의 건강의 문제까지 여러분에게 미리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갖고 있었던 이것은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랍니다. 줄어들 수 없답니다. 수술하여 그것을 조여매거나 거기를 메워버리는 것 외에는 줄어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 놀래요, 여러분? 하나도 안 놀래요. 자랑하고자 하는, 물론 자랑일 수도 있겠지만 저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세상을 살면서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것이 넘쳐서 나중에 불만과 분노로 가득 차서 오늘 누가 하나만 걸려봐. 조금 건드렸는데 한 개 건드렸는데 10개 건드린 사람 취급을 해갖고 그냥 초전박살을 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 것입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고 사실 그렇게까지 비판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그렇게나 미워라 하고 그렇게나 비판하고 그거 왜 그래요? 안 되니까. 인생이 안 되니까. 내 마음처럼 안 되니까. 아니 안 될 거라고 믿다 보니까. 실망과 절망과 두려움이 이상하게 뭉쳐져서 미움과 원망으로 그렇게 변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인생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오늘 하나님 손에 붙잡힌 지팡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를 때에 반석을 깨뜨릴 때에 수많은 이적을 베풀 때 그 지팡이가 쓰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데 쓰임받는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객관적으로 비교할 때 우리가 모세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인자입니까? 우리가 도망자입니까? 살인하고 도망자입니까? 수십 년을 저 시골초에서 양의 똥이나 치고 살던 그런 인생이었습니까? 아니 그런 인생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인생도 들어쓰시고 그런 인생을 통해서도 기적을 베푸시고 80이 된 인생을 통해서도 기적을 베푸시고 인생들을 구원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다라고 놀라우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살아났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기적의 단절의 시대를 살아갈 필요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홍해바다를 가르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두렵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를 열망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으셔서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대로 되어지시는 역사, 성경이 이루신 역사가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런 기적의 삶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업과 기업과 학업의 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에 이르시